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다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두 잔치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일은 언제나 신나는 일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잔치도 그 잔치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한 그런 잔치가 있는 반면에 끝없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한 그런 잔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던 일본인 친구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가족 중에 홀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그 아내도 물론 홀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 둘이 두 분 다 이제 둘 다 일본 사람인데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국 양가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성남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양가 부모님을 앉혀놓고 그리고 부부도 앉혀놓고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또 이 부부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이 부부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다 믿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그 정말 마음이 깊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양가 부모님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객으로 간 저희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며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결혼식, 그 잔치, 그 풍성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만찬이 가득 넘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사실 그 부부가 한국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둘 다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조촐하게 이렇게 결혼식을 교회를 빌려서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잔치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잔치도 있습니다. 허례허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잔치, 사람을 높이고 또한 유명인들을 초대하고 음주를 과도하게 하고 화려하고 호화롭지만 결국에는 씁쓸함과 허무함만 남는 그런 잔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두 개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보면 나오는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 헤롯의 잔치에는 귀족들 그리고 고위 관리들 그리고 그 갈릴리의 그 지주들 유지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이 인물은 그 갈릴리 지방을 담당 관리하고 있는 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안티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그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생이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그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했던 이 헤로디아도 마찬가지로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먼저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자신의 전 남편의 이복형과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역시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 안디바는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생일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그의 아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2살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딸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원래 딸.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딸이 된 것이죠. 이 자신의 딸의 춤을 보면서 많은 남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보고 기뻐하고 또 그 자리에 초대되어 온 귀족들, 고위 관리들, 갈릴리 유지들이 보고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뻐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고 좋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에도 하고 에스더 2장, 욥기 31장의 용례를 볼 때 성적인 관심을 가졌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헤롯의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위 관직들이 모여서 어린 소녀의 춤을 보고 성적인 관심을 갖고 만족하기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자신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말하면은 내가 다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헤로디아 딸의 그 춤을 보고선 야, 너 정말 춤 잘 춘다,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귀엽다, 뭐 갖고 싶니?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헤로디아의 딸, 사실은 이제 자신의 딸이 된 거죠. 그 소녀를 탐내면서 음흉한 마음을 품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녀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헤로디아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자신이 원했던 세례 요한의 목숨을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자신의 딸을 춤을 추게 해서 성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도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죠.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그 탐심, 그 음흉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소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시킵니다. 결국 그 귀족들이 사용하던 그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이 베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호화로운 잔치였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유지들, 그 지역의 관리자들,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했던 그런 잔치입니다. 근데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근친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고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성적인 도구로 사용을 해서 춤을 추게,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들고, 그리고 고위 간직들은 그것을 보면서 성적인 관심을 갖고, 헤롯은 자신의 딸이 된 그 소녀를 보면서 또 음흉한 마음을 품고 무절제한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해 헤로디아는 끔찍한 부탁을 자신의 딸에게 하고, 헤롯은 결국 참혹한 처형을 내리게 되는 모습, 이게 바로 이 헤롯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즐거웠을 겁니다. 뇌가 자극하고 몸이 반응했을 겁니다. 권력 있는 자들의 잔치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쾌락이 넘쳐났을 겁니다. 화려했을 겁니다. 호화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살생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헤롯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그 호화로움과 그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즐거움 속에서 이 잔치의 끝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를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열렸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고 35절에 빈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다 광야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 잔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면,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다시 오면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만나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사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오셔서 이 만나를 베푸듯이, 하나님께서 베푸듯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큰 무리를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은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백성,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 압제자를 만난 백성 모두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도자 헤롯도 있었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었고, 로마 왕제 가이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도자들의 압제하에서 모세와 같은 목자,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목자, 진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줄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 그분이 목자로 다시 오신 것인데 푸른 잔디 위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오셔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는 이 이미지는 바로 시편 23편을 그대로 떠올리게 해줍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로 오셔서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호화롭게 지내면서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굶주리게 하고 결국에는 살생까지 하게 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헤롯과 같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야바와 같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와 같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며 그들에게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앉다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만찬을 할 때 이렇게 좀 기대어 앉아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에 모여서 앉아있는 이 푸른 이 풀밭에 푸른 잔디 위에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 잔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와는 다르게 격식을 차린 잔치도 아니었고 음식도 사실 볼품없었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메시아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그 소박한 음식을 먹었지만 헤롯의 잔치와는 다르게 축제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민들에게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듯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할 백성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이것을 나눠주자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잔치가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선지자를 먹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엘리사보다 무려 200배나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5,000명이 먹고도 무려 12바구니나 남게 됩니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잔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그 새 출애굽의 잔치는 이 구원의 잔치는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결국에는 십자가의 성만찬의 이 잔치는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며 새 창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끝없이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어서 심겨지면은 30배, 60배, 100배를,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섯 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즉 떡 하나로 1,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 한 분을 통해 모두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을 죽이는 헤롯의 잔치와는 반대되는 생명을 낳는 부활의 열매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잔치의 특징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만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앗아가는 잔치입니다. 그들의 잔치는 이 헤롯의 잔치 세상의 만찬은 귀족들, 고위 관리들 그리고 갈릴리의 유지들을 위한 잔치였을 뿐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잔치일 뿐입니다. 음흉하고 무절제한 잔치일 뿐입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쾌락을 즐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살생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의 목을 귀족들이 그 먹는 것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 소반이에 그의 목이 들려져서 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 잔치의 최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갈릴리 서민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사람의 목을 귀족들이 사용하는 소바니에 가져오는 잔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서민들이 사용하던 바구니에 그것도 열두 바구니나 남도록 남기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여튼 헤롯의 화려한 잔치의 타락성 이것은 예수님의 이 소박한 잔치의 생명성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잔치집의 풍경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잔치집에 가서 누구와 만찬을 나누며 즐기고 싶으십니까? 헤롯의 잔치에 가서 고위 간직들과 함께 신나게 부르며 즐기며 뛰놀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소박하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서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잔치를 나누시겠습니까? 헤롯의 잔치는 호화롭습니다. 화려합니다. 금으로 치장된 소반의 음식들이 날려져 나옵니다. 재미있습니다. 뇌를 자극시키고 몸이 반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소박함 그 자체입니다. 음식은 빵과 물고기뿐입니다. 서민들이 사용하던 바구니에 날려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등하게 나눠먹는 배려가 있습니다. 탈취가 없습니다. 눈물이 있고 그리고 참 배부름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잔치, 예수님의 잔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배불리 먹이고 또 영혼을 풍성케 하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호화롭고 화려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 화려한 헤롯의 잔치, 세상의 만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잔치의 풍성함, 그 환대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자이신 그분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주시는 그 잔치, 그 환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환대의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극진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십자가의 성만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껏 누려본 그 사람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롯의 잔치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헤롯의 잔치를 보면서 여전히 침을 뚝뚝 흘리고 그것에 끼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런데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 이 잔치의 풍성함, 그 환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어주신 이 떡의 이 풍성함,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그 성만찬의 그 풍성함,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마주한 사람은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만찬을 맛보긴 했는데 그 만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알아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전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잔치가 풍성합니다. 나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분의 은총을 가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을 뛰어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날마다 맛보길 원합니다. 이것이 헤롯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호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무절제한 삶이 아닙니다.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닙니다. 막대한 재물로 꾸며진 인생의 잔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검소하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잔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치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신 목자, 그 잔치집의 주인 그 예수님, 오늘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먹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더불어 마시고 먹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충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동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얻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의 풍성함 안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상, 그 잔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당신과 먹고 마시며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잔치를 우리가 맛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